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납포돼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 선원들이 11일 만에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 8호가 28일 오후 1시 12분경 한국인 선원 2명과 러시아인 선원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 당시 엔진이 고장난 상태였던 선박은 임시 수리 조치를 한 뒤 27일 오후 7시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합동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단속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300톤급 홍계잡이 어선인 샹하이린 8호는 지난 16일 오후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측이 한국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28일 범죄인 인도조례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중국 본토 국경과 가까운 위안랑 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이날 위안랑역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지난 21일 벌어진 폭력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당시 홍콩 전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흰 옷을 입은 전체 불명의 남성들과 이들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시위대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저녁 무렵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사용해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안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에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으로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는 등 해군 동맹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8일 유럽이 페르시아만에 함대를 파견할 계획에 대해 들었다며 이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도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면서 이란과 유럽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은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납포를 국가 주도의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군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 주도의 연합체를 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7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선거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 참가자 1,074명을 각종 위반 사항으로 체포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은 경찰이 해산에 불응하는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봉을 이용해 진압하는 등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표단과 로힝야 지도자들이 로힝야 난민의 귀환 문제를 놓고 8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AFP 통신은 우민투투 외무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 대표단이 27일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쿠투팔롱 난민 캠프를 찾아 로힝야족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경찰 10여 명이 사망하자 미얀마군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이며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고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양국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상하 미사일 방어청은 LO-3의 요격 능력은 중대한 이정표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독도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25일 두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현재 한미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한국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이 이날 두 발을 발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대 첫 발을 발사했고요. 이후 20여 분 뒤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현수 대변인의 발표대로 동해상을 향해서 발사한 것이었고요. 원산 지역의 호도반도라는 지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예.
발사 자체는 일본 쪽 상공을 날아가지 않도록 공해상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각도를 일부러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의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는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최호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5월 9일 그 평안북도 구성에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제 78일 만에 발사를 했고요. 또 요거는 그 미북 정상이 그 판문점에서 이제 6월 30일 회동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그 25일 만에 또다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그 청와대에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북한이 그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9일 이후에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엔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장거리, 뭐 중거리 이런 것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그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핵심이 이제 미국인데요. 한국은 이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미국도 이제 탄도미사일을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언론 성명이든 무슨 또 다른 제재건 이거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 5월 9일에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이제 국무부 또 국방 당국자들은 이제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북한이 그냥 작은 걸 쐈다. 다른 나라도 이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보리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청와대가 이것을 그 새로운 종류의 그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난번처럼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 모두 최고 고도가 50km 정도고 모두 60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순항미사일하고 대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주 굉장히 완만한
예.
곡선 모양으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이 새로운 형태의 이번 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궤적이 상당히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당국이 발표한 그 비행 궤적을 보면요, 이 완만한 포물선의 행태가 아니라 마치 순항 미사일이 비행해 나가듯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처음에는 고도로 상승하면서 이때는 아,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
낙하하면서 갑자기 각도가 크게 떨어지고 또 다음에 순항미사일처럼 비행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는 목표물에서는 수직으로 말하자면 낙하하는
예.
굉장히 그 비행 궤적이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재원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한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두 차례 수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한 430km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예.
아, 이후에 한국 당국은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를 600km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수정을 할 때는 두 미사일 다 600km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한국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미국과 정밀 분석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더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국 당국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5일 날 이제 새벽에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거고요. 그날은 뭐 특별한 뭐 발표 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북한이 이제 이런 보도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같은 것을 이제 그 발사를 현지에서 그 조직 지도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해 보면은 26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위력 시위를 했다. 요거를 이제 직접 현지에서 지도했다. 그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난번에 5월 9일 날 쐈을 때는 아마 이것이 처음 아마 이걸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시험 발사 이런 성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거의 아마 실전이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그 위력 시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고요. 이날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의자에 앉아서 군인들과 같이 또 이것을 개발한 과학자들과 같이 그 이것을 그 지켜보는 이런 사진이 공개됐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대목은 그 한국 남조선을 강력하게 이제 비난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조선 당국자가 그 사태 발전 전망과 위협성을 그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 같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좀 보기에는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주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미북과의 지금 실무 협상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을 겨냥해서 일종의 압박하기 위한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은 공격하지 않고 그 오히려 남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애국계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78일 만에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앞서서 북한이 그 이유를 일단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 이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연습에 대한
예.
불만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잘 아시지만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변인 이름의 담화에서 이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 그 실행에 옮겨지게 된 그 배경이 이른바 쌍중단이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이었고 미국은 여기에 맞춰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확실하게 언급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축소된 형태라고는 하지만 그 연습 훈련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말하자면 근간이 되는 그 기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연습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연합 연습이 계속 그 예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뭔가 북한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 협상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번에 미사일 발사입니다.
예.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한미연합군사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하자면 한국이 이제 F-35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예.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북한이 여러 차례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공격용 무기고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북한은 이제 8월 초에 이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했던 것이 이미 북한은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이런 반발과 이런 것들은 특별히 말하자면 이례적이다라고 할 게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명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상응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입장이나 태도를 전혀 바꾸고 있지 않은 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소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5일 미 폭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알다시피 작은 스몰러 미사일 외에 사실상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작은 종류의 미사일은 많이 시험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것은 지난번 5월 9일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하고 이제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일종의 발언인데요.
예.
당시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서 상당히 이제 신기가 상했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쏜 게 이게 별게 아니다. 작은 거를 쐈고 이것이 신뢰를 깨는 이런 것은 아니다. 나하고 김정은 위원장 관계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친서도 보내고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그거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쏘고 그날 계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스퍼 국방장관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국방장관 취임식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했고요. 오히려 그날 폭주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고 작은 미사일 외에는 사실상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5월 9일 당시의 발언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틀림없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거 아니고 미국이 이걸 크게 문제 삼을 그런 의도는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해왔지만 이것이 계속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계속 계속되는 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또 미국은 새로운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네,
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맥락에서는 교착 상태가 사실 해소되기 힘든데요. 여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앞서도 제가 이번에도 그 미사일도 그런 표현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년 대선이 임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여론을 상당히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정치권이라든지 여론의 말하자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북 협상의 말하자면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런 진전은 없고 북한이 계속해서 작은 규모일지라도
예,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정부의 발표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그 제재를 가할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안보리에 말하자면 논의 대상으로 회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지금은 보면은 앞서서 5월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안보리로 회부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심한 말하자면 도발성 말하자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실 섣부른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바탕에 좀 깔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같은 날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쏜 것이 그 중거리, 장거리 이런 것이 아니고 단거리 발사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미북 실무 협상을 의식한 일종의 그 협상에 대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협상,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낙관적인 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시 한번 그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 생각에는 몇 주 안에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자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되면 그 실무 협상이 그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그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소개한 거죠?
예,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다시 약속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무협상에 대한 확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실무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에 내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자, 시간은 좀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2주 후가 될지 4주 후가 될지 6주 후가 될지라도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상 간에 약속했던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켜질 것이 아니겠는가,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재개될 것으로 봤는데요. 가능할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르는 것이 그 지난 6월 30일 날 그 판문점에서 이제 미국 정상이 만났고 또 폼페이오 장관 리용호 그 외무상이 그 배석을 해서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고 그 뒤로 이제 뭐 언론엔 공개 안 됐지만 미북 간의 그 마크 채널을 통해서 실무 협상에 대한 계속 일종의 줄다리기 뭐 이런 그 접촉 이런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 미사일처럼 앞으로 드러난 상황 못지않게 폼페이오 장관이 그 서신을 아마 계속 이제 봤을 테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폼페이오 장관 말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we, you know,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and that Chairman Kim have talked about through diplomacy. We urge no more provocations.
네, 국무부의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말인데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얘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대변인의 말은 이번에 발사한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강조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대로 이것을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서 제재로 다시 이끌어가고 이러면서 사실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기조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오도록 압박하고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25일 날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이제 두 개를 발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 견해 이런 걸 내놨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개 설명을 드리면은
예.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그 러시아제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 러시아에서는 그 이스칸데르 그리고 이제 암호명을 SS-26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북한이 나름대로 그 수입을 하거나 기술을 들여와서 자체적으로 개량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미사일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이 한 600km 정도 날았는데 이것은 아마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를 그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줄인 것 같다. 사거리를 이것이 저 좀 조정을 하게 되면 800km까지는 충분히 날을 수 있는데
네.
이번엔 600km 그러니까 한 200km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나라를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한국의 독도 근처를 비행한 사건 알아보죠. 23일 발생한 일인데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고 사격을 360발을 예. 사격을 가했는데요.
예.
한국의 공군기가 말하자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예.
또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처음이라는 건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또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이 러시아 군용기에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예. 같이 비행을 하면서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1시간 넘게 예.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나중에 확인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국 그 공역에서 그야말로 공동 예. 말하자면 합동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동북아가 지금 상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적대적인 그런 말하자면 감정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서
예.
지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말하자면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부닥뜨리는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 신호라고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짜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독도 상공 근처에 그 방공식별구역 영어로는 저희가 그 영문자를 써서 카디즈라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그 6시 44분입니다. 23일 6시 44분에 중국 공군의 그 폭격기 두 대가 그 카디즈에 진입했고요. 2시간 뒤입니다. 8시 33분에 중국 폭격기 거기에 이어서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그 합류를 해서 이 방공식별구역의 그 진입, 이탈 이런 것을 방법으로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러시아가 그 영공 침범도 이제 발생한 이런 사태인데요. 한 나라는 몰라도 두 나라가 이렇게 같은 거의 두 시간 정도의 시간대를 두고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틀림없이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한일, 한미일의 이런 어떤 그 틈새를 한번 터보는 이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그 미리 합의를 하고 아마 이런 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상당히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항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예.
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영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유비행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그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이나 어떤 특정 국가의 영공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진입을 하려는 항공기들은 사전에 진입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
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절차를 한 번도 밟지 않았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공역을 상당히 수없이 많이 이렇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에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국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이 그야말로 국방부에 와서 설명을 하기를
예.
기계 오작동이었고 그래서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 영공 침범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런데 러시아 외교부가 나중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상당히 비전문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예.
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고 있는
예.
그런 양태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실 외교적으로 이미 한국 정부는 일본과 지금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예.
내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혹 중국과 러시아가 미리 짜고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북한과도 협의를 했을까요?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그 뭐 전투기를 독도 근처에 보낼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요. 전투기는 그 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날 23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그 굉장히 큰 그 전략 잠수함 같은 거죠. 큰 잠수함 건조하는 데를 시찰하는 그런 사진을 공개했고요. 이틀 뒤입니다. 25일 날은 아까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뭐 서로 사전에 삼자가 짰는지 안 짰는지 몰라도 이렇게 두 개나 같은 것을 그 전후로 놓은 걸로 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옛날에 얘기하던 그 북방삼각관계입니다. 여기서 모종의 어떤 그 뭐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예, 북한이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전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어떤 나라도 이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스스로 공개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북한은 사실 아직 건조가 끝나지도 않은 잠수함을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라고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한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도 바로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이 말하자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잠수함이 이전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 사진이 석장이지만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동안 북한이 2,000톤에서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얻고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바로 이것이 그 2-3천톤급 신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잠수함에 대해서는 고력급 잠수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일환이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또 이 잠수함이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것이 발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때문에 상당히 그야말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잠수함 표면이 좀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저도 뭐 이것은 그 한국 언론에서 그 이제 본 그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잠수함 사진 그 석장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큰 잠수함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옆구리 잠수함이 아마 왼쪽으로 보이는데요. 그 옆구리가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진 듯한 그런 그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 북한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아마 기존에 쓰던 잠수함을 들여왔는데 과거 러시아 잠수함이 이렇게 이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높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요.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지금 개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북한이 또 뭐 새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것은 지금 뭐 특별하게 왜 이렇습니까?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사실 그 비핵화의 조건이라든지 상응 조치를 놓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와중에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 극도의 불만을 표출할 뭔가를 찾았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 신형 잠수함 공개 그리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행보는 가급적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군사 관련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또는 그 협상의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미국과 북한 정상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실무 협상을 2, 3주 안에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미사일 발사 또 이 잠수함 건조 이런 소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왜 이런 그 행동을 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그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추측을 해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북한 내부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번 이제 하노이에서 북한의 모든 그 비핵 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무기까지 다 비핵화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북한에게 했는데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그 중요한 전략적 자산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지금 이런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군부 또는 그 당내의 이제 강경파들을 안도시킬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북 협상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실무 협상이라도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의제를 정해야 되고 의제 정할 적에 이제 뭐뭐뭐를 나는 내놓고 당신은 뭐뭐를 갖고 와라 이것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아마 막후 간에 그 연락이 아마 오갔을 텐데 거기서 미국의 그 제안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무슨 선물을 준다든가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미진한 그런 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좀 그 도발과 이런 걸 해서 좀 그 자신이 받을 그 가격을 좀 높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TV 방송국, 가정마다 빛이 되는 TV 수상기.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백인 미남. 멋진 구렛나루에 유연한 허리춤사비를 가진 가수.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decide that how our love is gonna keep us tied. Oh yeah. I'm gonna stick like glue. Stick because I'm stuck on you. That's how our love is gonna keep us tied. Uh-huh. Yes, sirree. Uh-huh.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Stuck on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가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타로 떠오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들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이 발표된 게 1956년. 엘비스 나이 21살 때였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Love Me Tender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주제곡 또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엘비스는 화려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던 엘비스는요. 2년 뒤인 1958년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수들이나 이 배우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하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엘비스는 이마저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에 있는 2년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바로 두 곡 중에 하나였던 A Big Hunk of Love입니다. I ain't asking what you d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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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ain't asking what you do. Just a big, a big, a big hunk of love. I will do. Don't be a stingy little mama. You're about to stop me half to death. Now you could spare a kiss or two and still have many left. Oh, no, no, baby. No, no, no. I ain't asking what to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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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a bigger, bigger, bigger hunk of love. I will do, I will do. Oh, that's right. Hey, baby.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커다란 당신의 사랑이면 돼요. 라고 노래하는 신나는 락앤롤 음악 A Big Hunk of Love이었고요. 이 엘비스의 군 시절 탄생한 또 하나의 히트곡 Hard-Headed Woman 역시 이 하운드덕이나 A Big Hunk of Love만큼이나 신나는 락앤롤 장르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 아담과 이브, 삼손과 델리아에게 비교하면서 떠나는 여인의 머리는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한 비유로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And the sense of what we get. Listen here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Oh, yeah. And the what will begin. I'm picking fingers out my curly hair. Oh, yeah. 익살스러운 가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죠. 군 입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엘비스의 Hard-Headed Woman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군 생활 중에도 별다른 공백이 없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는 1960년 제대 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비스의 수많은 히트작품인 영화와 또 영화 음악들이 제대 직후였던 이때에 바로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나왔던 Return to Sender라는 곡은 엘비스 음악 중에 최고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난히 현란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춤을 췄던 탓에 엘비스는 펠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펠비스란 골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트위스트 춤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엘비스만의 독특한 그런 골반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비스의 그 허리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비스가 불러요. Return to Sender. Return. 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해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자꾸만 되돌려 보낸다는 가사의 Return to Sender였어요. 이 뚜렷한 이목구비와 185cm나 되는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바지를 입고요. 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겸비한 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여성 팬들은 그 편지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 시절 엘비스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무척 애틋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엘비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 엘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비삭스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라든지 뭐 블라우스, 신발, 아니면 하운드독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 등등 수많은 엘비스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수익을 올렸던 엘비스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재력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명성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의 나이 38세였던 1973년부터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아니면 진정제 이런 각종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 엘비스는 마약에도 결국 또 노출되게 되면서 197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별이었기에 갑작스러웠던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42년이라는 짧은 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살다간 엘비스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 최고의 가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이 엘비스의 나이 32살에 그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 번쯤 받고 싶어 할 만큼 권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이 그래미상 시상식은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엘비스는 모두 종교 음악인 복음성가 앨범으로 세 번이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67년 제일 처음 그래미상을 엘비스의 품에 안겨준 곡이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지난 4주 동안 함께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